구약 391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사사기 17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사시대에 대한 이해는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등장과 그들의 활약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압제와 탄압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한 방편으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의 칼날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여력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사 시대에 대한 사사기 저자의 평가는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기서를 대표하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7장과 18장에는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어 있었는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19장에서 21장까지는 한 레위인의 첩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역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 말미쯤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을 넘나드는 사건으로 주제를 놓고 사사기 자체가 쓰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러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른 신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누가 훔쳐가는지 모르니까 설마 우리 아들이 도둑이랴 누가 훔쳐가는지 모르니까 그 훔쳐간 도둑에 대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사사기서에는 정확히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서 최고의 아주 질 높은 저주를 이 도둑에게 쏟아부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돈을 잊어버렸는데 이 도둑에게 내가 저주를 했다. 이 녀석 어디 가서 아마 편히 못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미가에게 들려줬습니다. 미가는 이 어머니의 저주 그리고 또 자기가 훔쳤다는 이런 두려움과 자책감에 다시 어머니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 돈을 가져갔습니다. 당신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취하십시오 라고 내어주죠. 곧 어머니의 태도가 변하죠. 우리 아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온 세상의 어머니는 시대를 초월하여 아들에게는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이 저주를 좀 이렇게 상쇄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기가 도로 돌려받은 돈 중에 200을 취하여서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신상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은을 가지고서 새긴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자기의 집에 세워놓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처소죠. 이 신당이 있고 이 신당 안에 어머니가 만든 새긴 우상을 새긴 신상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겉옷입니다. 어깨에 두르는 겉옷인데 이것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말로 테라핌이라고 하는 치료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가족 수호신으로 이 드라빔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레위지파 안에서만 뽑아 섬길 수 있는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자기의 새긴 우상과 신상을 섬기는 일을 이 미가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우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자기의 신상 숭배를 정당하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도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속했던 레위인인데 내가 어디 거할 곳이 있는가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왔는데 미가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라 라고 할 때에 이 레위인이 들어와서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과 새긴 신상과 만들어놓은 에봇이니 드라빔이니 모든 것을 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신당을 제거해야 되고 새긴 우상을 없애버려야 되고 드라빔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 할 이 레위인이 자기에게 1년에 너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 옷을 주고 뭐 은을 주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새긴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미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가의 집안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터널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길을 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마음껏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씀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단히 역설적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시대는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들의 법이며 주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35쪽 시편 47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4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또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절실히 느낀 민족이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면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실제적인 현실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종교가 만연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그 땅 안에 들이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 내 말에 순종하면 살려니와 불순종하면 진멸되리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부르신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꼼짝도 못하고 묶어두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위협의 말씀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왕이시긴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에게 복종하는 참다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순종의 삶이며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즐거움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자신들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적인 현실의 삶에서 이와 같은 결심과 그 결심한 대로의 결과가 삶에 채워진다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 찾아와 부딪혀도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이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왕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겐 왕이 없어도 되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고 있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왕이 없어도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된다고 하는 문장의 말로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른. 왜 왕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삶의 복된 자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도 되죠.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내가 각오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대로 오는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치려 하시고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삶을 흔들고 있으며 내 골수를 쪼개어 나를 변화시킬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우선순위를 뒤로하게 만들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지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이때에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은 척, 보이지 않은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진리는 필요 없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편하게 살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그것이 신앙이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큰아들은 왜 하나님 믿냐라고 하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다 그래요. 또 다른 대답은 또 있죠. 뭐 누구에게 편하게 물어볼 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예,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땅이 풍성한 실과를 너희에게 낼 것이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이러한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거민이 쫓겨난 것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쫓겨나 망할 것이다. 말씀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복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2차적인데 우리는 1차적인 복의 개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이후에 얻게 되는 2차적인 현실 복에 더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결국은 현세적 복을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함이고 신앙과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세적 복이 신앙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신상의 복을 위해 교회를 찾고 현세적 복을 위해 본질적인 신앙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미가의 신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믿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풍성하고 놀라운 계획이며 뜻입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의 자리가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하고 구원 그 이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 그 이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구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앞에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놀랍고 부여하신 은혜의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온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책임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삶의 내용인가를 저희들이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 세상에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깊이 유의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로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자기의 편의에 따라 자기가 쉽게 생각하는 모든 판단에 따라 살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할 성도가 신앙보다 자기의 편의를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것은 분명 불신앙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한 행동은 값싸고 천한 것들은 다 죽이고 기름지고 값진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사울은 금방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빼돌리려다 들키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내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사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다. 비록 나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그냥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 성도의 책임입니다. 아프간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큰 상처를 받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나 또 교회 안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 말렸는데도 왜 갔느냐. 너희가 고집을 부려 갔으니까 너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너무나 현실적인 삶 안에 안주하고 있는 그곳에 간 사람들이 아닌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이번 사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여건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 손에서 놓지 않고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탈레반이 그 인질들을 그 탈레반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하루 이틀 맡겨놓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질을 맡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주민은 자기는 탈레반이 맡아놓으라고 했으니까 맡아놓고는 있었지만 참 잘 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 기사의 두 줄을 읽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주민이 우리 그 인질들에게 너희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풀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갔던 그 청년들이 얼굴을 외면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심정이라든가 그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처절함이라든가 누가 그거를 알고 예측을 하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겪어보지 않고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건강에 돌아와서 또 남은 생애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창피한 생각도 들고 눈물도 납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통해서 볼 때,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 없이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복된 자리,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정말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무능력하게 또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살았는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복된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셨는데 이때 저희들이 낙심치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책임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법이요 주권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 땅에서 억류되어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들이 주 앞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돌아와 그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